로마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권대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의 불신앙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가신 길에서 되돌아서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래간 우리의 부족과 죄인됨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나를 붙들어서 주님께로 끌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로서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조건을 두고 외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려는 모든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면은 외모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다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끝까지 어떤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아니한다 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신앙적인 특정적인 그런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믿음이 있음직한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가 항상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면은 결국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헌금을 하건 구제를 하건 모두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는 자들은 그만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이들을 보면은 그 시슴을 하며 사는 말이 뭐냐면 신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둬가지고 마음껏 돈을 쓰면서 살다가 거기다가 얼굴까지도 잘나가지고 미스 코리아도 당선되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외국 나가 유학하고 박사까지 따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에 상대적으로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살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언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되고 잘 살고 언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끌어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할 때에 돈 있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뽑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누구는 부자로 살게 했고 누구는 가난뱅이로 살게 했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게 했고 누구는 병든 자로서 평생을 살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아무런 조건이 안 되더라.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 소위 잘 나간다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때에 세상적으로는 남의 부러움을 살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뭔가 신앙적인 그런 편에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교만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까뚝 올라가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산다면은 언제 내가 못났다는 그런 기회를 갖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못났다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못나면 그냥 잘난 것만 보인단 말이죠. 잘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뭔가 못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 나에게 주어졌어 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기회라는 이런 인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 나오고 자꾸 내가 시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적인 사람 눈에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봐야 하나님은 그것 보고 사람을 골라내지를 않는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신앙,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고 내게 과연 무엇이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쪽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결국에 못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사는 그것도 하나의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못남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꼭 반문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죠. 물론 있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 많고 아쉬울 것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못남을 깨닫고 내 무능력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남들한테 치은대고 여신여긴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린 자기를 더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이것 때문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행위라는 어떤 외형이라는 이런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을 10번 봤다, 20번 봤다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뭐 성경을 어디를 봤는지 이런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 이렇게 말해도 불구하고 성경을 봤다 하면서도 왜 외형에 행위에 치우치냐 그 말이죠. 도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봐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만 성경을 봤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목적이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성경은 진리니까 자꾸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또 오면은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긴다. 딱 이리 가르치잖아요. 그거 보고 또 오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긴다면은 예수님도 필요 없이 성경을 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봐야 한다는 이런 행위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보통 말하기를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진리다 그래버리니까 성경을 내 맛대로 말해놓고도 이게 진리라 이렇게 우긴단 말이죠. 너나 없이 뭐냐면 자꾸 모든 사람이 오직 성경을 주장을 합니다. 나도 성경을 말한다 이 주장들을 해요. 하지만은 제가 관심 두고 있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성경이 과연 진리냐 그 말이죠. 분명히 말하지만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야 신 목사 저거 항상 이상한 말 잘하더만은 오늘 드디어 성경까지 부정하네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잘못된 말이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리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라 하겠어요. 내가 진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 이렇게 뿌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거든요. 왜? 성경은 진리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거룩한 책을 많이 읽으면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는 빠져버리고 오직 성경을 읽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님입니까? 이 성경책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되게 증거하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가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못 듣겠다면 그런 얘기 같은데 이 성경책이 진리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성경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곧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올 때 그 말씀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성경이 진리라는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진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을 말해놓고는 설명해놓고 오직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니까 진리도 이렇게 우긴단 말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이 담겨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증거한단 말이죠. 왜?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 말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때 그때서야 진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헷갈리는 말을 드리냐면은 저하고 성경을 토론하는 그 목사들이 나중에 꼭 하는 말이 뭐냐 말이 맥히면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성경 나도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지 오직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다닐 때에 수업 시간 전에요 화장실을 가면서 옆구리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이제 화장실을 딱 덜레덜레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오면 누굴 마주쳤냐면 조직신학 교수를 마주쳤어요. 그 조직신학이란 그 학문 학과를 가리키는 교수를 마주쳤는데 이분이 그때는 별말 안 하고 그냥 그 지나가더니 나중에 수업 시간 때에 공개적으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요. 전도사가 성인 지키고 뒤집어 화장실 들어갔다고. 하여튼 제가 뭐, 와, 되게 당했습니다. 그래가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인 측을 제가 참이 힘들 못이다. 얼마나 못했는지 압니까? 잠잘 때 배고 자지도 않고, 진짜 책상에 모시면 먼지 탈탈 털면서요. 참 보관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 이게 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귀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들은 성경책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이 담긴 책이니까 이게 거룩한 이렇게 얘기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들이 축자 영감설 그래가지고 성경책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책의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책 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만일 그들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만일 하는데 만 이게 중요합니까? 만일에서 일자 이 하나가 무슨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감동이란 말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게 진리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경은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말에 불과해요. 성경 보는 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내 행위 속에 갇혀 지내다가 행위가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참 잘하고 나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행위를 보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그런 줄 알고 자기 행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행위라고 한 아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보니까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때 율법을 준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실천해가지고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율법은 심판 기능을 담고서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즉 율법은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인이라는 것 이걸 증명한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 율법을 갖다가 실천의 법으로 바꿔버렸죠. 율법들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심판받는다. 이건 쫙 빼버리고 최대한 성의껏 지키자.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갖다가 도덕법이라 도덕법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정신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요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지킬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이런 고집을 내세워요. 분명히 완전히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못 지킬 거 알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을 다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걸 줘가지고 평생도록 그걸 바라보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고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법을 완전히 못 지키면 하나님 나는 법을 못 지킨 인간입니다. 그럼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될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건 못 지킨데 이건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킨 만큼 내가 잘했다는 거 이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못하겠다는 말을 추구도 안 해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존심과 고집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전락시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교회에서요 죄인이라는 말을 참 그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죄인 말하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듣기 싫어하냐면은 네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죄인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나올 때마다 죄인 하니까 이건 듣기 싫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목사들이 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 거 이걸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의로운 자리에다가 올려놔 버리죠. 참 잘했습니다. 왜? 그건 믿음입니다. 이렇게 올려놔 버리니까 사람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잘한 것 이것만 좀 내놓이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참 와 교인들 칭찬하는가 이런 말을 저한테 자주 합니다. 왜 자꾸 못한다 말만 하고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야 그 말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맨날 봐도 칭찬할 끄리가 없더라.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칭찬할 끄리가 없더라. 그러다가 언제 한번 뭐 여기서 그런가 모르는데 한번 잘한단 말 하니까 야 참 듣기 좋더라는 거예요. 듣기 좋더라. 잘한다 카는데 듣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법 앞에서 나를 볼 때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말 듣는 게 당연한데 왜 그 말 듣기를 싫어하냐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럼 내 마음속에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잘했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 그 순간 죄인됨을 잊어버립니다. 의인만 생각나죠. 그럼 그 순간에는 주의 피를 뭐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나를 자꾸 죄인으로 깎아내려주세요. 이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나를 무능한 인간, 쓸모없는 그런 인간을 자꾸 짓밟아주세요.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다가서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를 마십시오. 열 가지 법이 있는데 아홉 가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때 그 할 수 없는 그걸 봐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홉 가지를 왜 보냐 그 말이죠. 자꾸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두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준 이유는 한번 잘 지켜봐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 앞에서 인간은 도저히 잘난 척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깊이 깨우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건 단지 종교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듯이 도덕적인 인간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만들어 놓은 명칭이 지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 아래에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행위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바로 12절이에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범죄하면 그것 가지고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설마 내가 잘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잘한 것을 봐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원하면 율법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해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면은 그걸 가지고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나 좀 실천을 해봐라 이런 의미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실천해라고 준 것이니까 실천해야 의인이라 그 말이죠. 실천해야. 역시 전부 다 실천하면 전부 다. 전부 다 실천해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결국에 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 이걸 드러내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을 실천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실천하지 못하는, 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구절 가지고 또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분도 많아요. 봐라,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해라겠다. 실천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내세워가지고 뭔가 실천한 그런 사람들이 만약 천국을 갔다, 물론 못 가죠. 근데 천국 갔다 친다면은 그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천국이 엉망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자들은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심판하, 그런다면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럼 그들은 뭘 가지고 심판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대로 안 했다고 심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죄인됨을 드러내므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면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해답이 14절, 1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보면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다시 말해서 양심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인간이 자기 양심으로 살면은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가? 맞습니다. 인간이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 구분받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인간이 자기 양심대로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양심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줄 것 없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 가운데에는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인간은 자기 양심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양심대로 살아고 노력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양심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큰 수를 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인간까지도 네 양심 가지고 심판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가능성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자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실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께 나가려는 사람들은 완전히 실체를 못하니까 예수께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결국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험당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위를 믿거나 행위를 의지할 때 이것은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은혜라 했거든요. 왜 구원이 은혜라니 법칙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왜 믿음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믿음의 증거를 갖다 외형에 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그 모습에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따딱 했는데 그 한 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천을 말하는 사람도 실천한다고 해서 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다면은 실천이 의가 아니라면은 실천을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실천을 못하고 행위를 못한다 해가지고 낙심하냐, 그 말입니다. 의가 아닌 걸 가지고. 그럼 결국에 실천을 의로 삼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남들이 뭘 어떻게 할까 그걸 보지를 마세요. 항상 우리가 바라볼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뭔가 나온다면은 그것 보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예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 오직 저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주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만 예수님 돌아간 그 자리가 저주 아닙니까? 저주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의의 자리에서는 예수를 발견을 못해요. 오직 저주의 자리에서만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 생각한 사람 이미 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나를 저주의 자리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벌림받던 못한 그런 인간이었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이었고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천대해받고 의심적이받고 비참에 처하는 저주의 자리를 밀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를 웃었으니 십자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내가 저주의 자리에 처할 때만 다가온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내 의를 꺾어버리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부족함만 내어놓는 예수를 아는 그런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